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침 미사 때까지는 목이 굉장히 깨끗했는데 이 교중 미사만 되면 유혹이 찾아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언어 학자들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 습관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한 80% 정도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래요. 한 20% 정도는 우리 언어 습관 중에 20%는 긍정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80%는 그냥 부정적인 언어들이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에도 이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공동체에도 20%는 정말 좋은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나가게 되지만 또 80%는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연예인들, 박용하나 최진실이나 이 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이 바로 악플 때문에 그러죠. 선플들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그 악플들을 보면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글을 남기고 세상을 마감했는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말들을 해댄다. 참 안타까운 어떤 부분들입니다.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좋아요. 이게 또 노래를 또 할 건데. 아니에요. 오늘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사가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모른다. 안다면 재미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연이 흐르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나는 유인낙낙한 어떤 그 타타타라는 것이 인도 산스크리트어로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굳이 확실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들어서 불확실한 것을 마치 내가 잘 아는 양, 내 것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모든 것을 안다고 자랑한다고 살다 보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주는 것 같고 내 약점을 보완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만 더 피곤하고 고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는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에 젖고 사는 거지, 다 그런 거지, 허허허 하고 이렇게 세상을 초탈한 사람처럼 이 노래를 부릅니다.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남이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랄 건가? 왜 나를 몰라준다고 남에게 남탓하고만 있을 것인가?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삶을 잘 안다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대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나도 확실하게 잘 모르면서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흐트러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은 네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부분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나는 알지만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들이 긁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역은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또 나의 삶, 행동.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로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픔이 없는 것처럼,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들 가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부러진 갈대, 공독 번역에서는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만 해도 나약한데 그것이 상했다고 하니 얼마나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슬아슬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는, 사회는 정치, 경제, 가정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상처 입은 사람을 양산하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죽이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물들 세계처럼 정글의 법칙이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 이용하려 들지만 조금만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치유하거나 되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기꺼이 그 불씨를 꺼트려버리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냉정하여서 포기도 빠르고 필요 없으면 쉽게 버립니다. 애완용 동물들이 건강하고 이쁠 때에는 옆에 두다가도 나중에 병들고 흉한 꼴이 되면 내버려도, 나만 편하자고 내버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그 좋은 시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든 시간만 생각해서 버립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평생 함께 일해온 동료, 그리고 직장 직원들, 이제 쓸 만큼 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자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다행히 실직을 면하고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해고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과중한 업무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야말로 불안감 속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 속에 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 안에서 상한 갈대는 꺾이게 되고 꺼져가는 등불은 누군가에 의해서 꺼져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으시는 분, 성실하게 공정을 펴시는 분, 지치거나 기가 꺾이는 일 없이 공정을 세워서 다시 일으켜주시겠다고 오늘 독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지난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월요일날 복음 말씀이 뭐였냐면 환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 꺼져가는 중풍병자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말씀. 화요일은 뭐였습니까? 굶주리고 시달리고 꺾여있는 키가 죽어있는 그 백성들을,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시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수요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풍랑 속에서 겁에 질려있던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목요일은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다시 해방시켜 내보내며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주님. 그리고 금요일 보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손이 오그러져서 사람들로의 그 시선 때문에 마음마저 오그러든 그 사람의 마음을 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오그라든 손, 소경,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든 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압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상해버렸다고 이 갈대를 꺾어버리고자 하지만 죄로 인해 상한 인생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들 역시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을 뿐 이 여인과 다를 바 없이 죄로 인해 상해가고 있는 갈대라는 사실을 이들도 알게 되니 하나 둘씩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뒤의 요한의, 베드로의 삶이었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절망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따뜻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면목이 없는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아직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이나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양들을 맡기십니다. 그의 무너진 근이 실추된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상한 갈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병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 어떤 사람들은 부부 생활의 힘듦,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의 어려움,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모두가 상처난 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6절,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능력이 없다고 볼품이 없다고 초라하다고 무시하지만 주님은 잘못 살았어도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라고 하신 말처럼 우리가 볼품이 없을 때 힘에 지쳤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가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그는 내가 붙들어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받은 이고 마음에 드는 이고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돌려드립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자녀로 늘 품에 안고 가주실 것입니다. 아멘.